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자기 뜻이 생겨나는 유아기 시절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년기에 그 초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인격 성숙을 향해서 막 이제 달려가게 되는데 그때 꼭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좀 불행하고 역설적으로 엄마 아빠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좋은 것으로 결정해 줘요. 그리고 또 대신해 줍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지시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지름길이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딱한 가지의 선택밖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언의 강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결국 부모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기 인생은 미흡하게 남아라도 살아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다 미흡한 과정 속에서 미숙한 과정 속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당연한 그것인데, 부모는 자꾸 뭔가 성숙과 성공을 향한 그 지름길, 그 뭔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뛰어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욕심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죠. 이것은 참 아이들의 성숙에 방해가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해주면 이 아이의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자라지 못합니다. 늘 자기 비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두려워, 떨려 이런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확신도 갖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옳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방해가 들어오면 그 방해를 극복할 힘과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릴 적부터 필요한 훈련은 무엇이냐면 단계마다 물론 뭐 처음부터 어른에게 하는 식으로 훈련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부모님이 지혜를 얻어서 단계마다 자신이 스스로 헤쳐나가고 자신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이라도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바른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성숙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결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인들의 책임감 결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소신을 펼쳐가다가도 불리한 상황이 오거나 어떤 책임지기 싫고 피해가고 싶으면 하는 말이 있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어릴 때부터 살아온 방식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로 변화되는 과정을 살필 텐데 그는 결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임을 부인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럼 아니면 말고 난 그냥 나로서 난딴 데서 사도의 길을 갈까 이러지 않았고 그 사람 전하는 복음 맞아? 이렇게 할 때, 아니 너희들이 아니라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안 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충돌하고 대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그리고 그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용기는 그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이 진정한 사도로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남은 일생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요지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지만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복음이었고 하나는 사도였죠. 1장 초반에 지난주 본문을 보시면은 1장 1절에서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나 바울은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장 10절까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된 것이 아니다. 먼저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사도가 된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도 내가 사도가 된 이 길을 보게 되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과 사도성을 1장 전체에서 이렇게 같이 결합을 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둘 다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아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득이 되어야 2장부터 갈라디아 교회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을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확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아서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 기독교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단계별로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원리에 입각한 영적 교훈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섯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예수 믿기 이전의 시대에 자신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핍박자였다 이것이죠. 13절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바울이라는 한 인생을 그냥 우리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죠. 이 사람은 예수 만나기 전에도 마음껏 자기 소신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한 당대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으로부터 훌륭한 유대교의 유산을 받았고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 특권층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또 타고난 어떤 천부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기까지 했다. 지금 그것이 1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신봉하는 유대 사상이야말로 세상에 오로지 존재해야 할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만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것만이 사람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해악이라 이 말이죠.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은 바로 그런 유대교 외에는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쓰레기와 방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은 뭐였냐면 어떤 싸움을 하고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이런 식이죠. 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야. 적어도 나 같은 열정을 가져야 하고 유대교 안에서의 이러한 성과를 내야 돼. 유대교 아닌 것은 다 가짜다. 가짜는 다 부숴버려져야 된다. 자, 그것이 부서지면은 유대교의 신앙이 가장 옳은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봉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교육을 활용하는데 너무 바빴고 종교적인 과업에 너무 바빴고 자기의 신학적인 식견을 강요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멋지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뭐 요즘 말로 종교에 어떤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러한 종교적인 열정적인 모습은 참 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 라는 목사님 있죠? 자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종교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영적으로 선물해 주신 것, 이것에 대한 갈망이다. 종교는 갈망이다. 종교란 하나님이 제공하신 자비와 사랑에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다.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손을 내미는 행위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옛날 바울의 옛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여지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밀어붙이기 위한 그러한 신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는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입증해야 되라는 것에 대해서 강박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내 손을, 내 부끄러운 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자기가 입증하기 위해서 일을 해놓고 그 입증할 만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연히 그렇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입증하기 위한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죠.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대반전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참 만남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실 것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석학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에 대해서 생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유대교에서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지 않았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소명을 계시로 받은 것을 진짜 계시로 깨달은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한다. 당신을 최고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기뻐서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님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계시의 음성이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수도 없이 알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계시와는 다른 차원에 있는 진짜 계시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이게 마음에 떠오르는 것, 깨달아짐, 인생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당연히 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나를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계시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질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완전히 의탁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그런 믿음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지는 음성이야말로 진짜 계시인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고 모든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구약을 구약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겠다고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던 중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믿었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뒤집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 삶에 대한 것, 학문에 대한 것,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없이 살았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좌우로 뛰어다녔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정면으로 정통으로 자기의 폐부를 찔러 들어와서 자기 마음에 좌정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도 새로웠고 너무나도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짜였다. 이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이 영적인 실제를 만나는 바울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였구나. 그 사람 하나님 만난 거 진짜였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당신의 존재와 뜻과 마음과 사랑을 스스로 계시하지 않았다면, 드러내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 마음, 사랑,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짐작으로 아는 것이고 철학적인 사변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러한 자신에 대한 계시가 없었다면 우리 오늘날 기독교에는 기초도 없고 기둥도 없고 지붕도 없고 어떤 것 하나도 세워질 수 없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계시를, 성경 말씀의 계시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께 붙들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탁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한 말씀을,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이것이 내 귀에 예수님의 의탁한 그런 상황 속에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성경을 겉돌게 읽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뭐 현재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급기야 정통으로 깨달은 바울이 15절 16절에서 말하듯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부르신 사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유대교 밖의 세상 이방으로 이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속에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굉장히 핵심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이죠.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지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삶의 방식과 사상의 기류를 180도 돌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옛 삶으로부터 풀려서 진정한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을 맛보는 것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배하는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자기 기준이 많았어요. 종교적인 기준도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이단자들은 사형이라는 형벌도 서슴없이 주장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하찮은 크고 작았던 기준들이 얽매던 속 좁은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 자신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새로운 삶, 그 삶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아는 바에 따라서 살지 않고 이제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살아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일어날 때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바뀌어버린 그는 막 떠들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필요하구나. 내가 그분과 일치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다른 사도들을 먼저 찾지 않고 홀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데 익숙하지 않고 은혜의 참맛을 누리며 사는데도 익숙하지 않고 또 용서하는 태도에도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는 방식이 내 몸에 아직 익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몰라서가 아니라 내 몸으로 익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많이 알던 적게 알던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방대한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종교적인 열정도 무척 강렬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바울은 그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경을 많이 알던, 종교적인 삶에 헌신을 많이 했던, 자기 몸으로 익혀진 믿음이 아니면 결코 예수님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교회에서 목회자나 리더들이나 성도님들 중에 뭐 오래 믿었거나 또는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나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한마디의 계시의 은혜에 자신을 전적으로 머무르기 위해서, 자신이 전적으로 머무르기 위해서 먼저 아라비아로 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라비아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하나님과 일치감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헛된 욕심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라비아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조용한 방에 얼마를 앉아있는 것이 아라비아에 있을 수 있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이라도 혼자 있어야 합니다. TV랑 같이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난 TV를 보면서 혼자 있으니까 그래도 심심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음악도 없어야 됩니다. 때로는 음악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음악도 또 없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면서 하나님께로 집중을 더해가야죠. 그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면의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내면의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에 이렇게 잘 내면적으로 집중을 하질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집중을 잘 못하니까 우리는 성경 또는 영적 독서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뭐 이런 것 정도라고 해서 성경을 제가 얕잡아보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도움이 된단 말이죠. 영적 독서가 도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정보를 깨알같이 많이 실어가지고 우리의 머리에 채우고 복잡하게 하는 그런 책들이 아니라 한 구절을 읽어도 한 단락을 읽어도 마음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영적 독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독서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독서는 일반 독서의 방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한 구절을 읽고도 그것에 내 오늘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적 도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을 전적으로 아라비아에 나오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실 때 혈육과 의논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여기 나오기 위해서 나오신 이유는 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일체감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은 우리 각자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요즘 세대에 갈망하는 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뭔가를 이루어내서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게 있어야지. 이게 이제 물질주의고 자본주의고 성과주의적인 발상이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게 하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만 붙들게 만드는 그런 사상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다라는 사실 속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경이로움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내 자신 속에서도 정말 내가 주를 향하는 이 갈망이 있구나. 이것이 정말 경이롭구나. 나란 인간 속에 어떻게 그런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일심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신을 향한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잘 들춰내고 표현할 줄 아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입니다. 내가 그냥 나 하나님을 바래요. 그러고서 아무 할 말이 없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섬세한 부분들이 표현될 수 있어야 그것이 나를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를 부요하게 합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했다. 게바는 베드로이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이라고 이제 주석가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언제였던지 간에 3년이란 세월 많이 지난 시간이고 또 언제로부터인지 뭐 그것은 뭐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독거를 마치면서 이제 자신이 받은 복음의 계시가 예수님과 직접 함께 살았던 그 사도들이 받은 복음의 계시와 똑같은 어떤 일치가 있는지 또는 어떤 그것이 동일한 맥락에 있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음의 계시는 분명히 저 사도들에게 주신 복음의 계시와 일치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냐면 실제로 다른 사도들과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확정하는 그런 이제 방문을 기획하게 되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예전의 자기 방식대로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베드로 한 사람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 야고보는 뭐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까지 지냈던 분이죠. 그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 확실한 것을 붙들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메가폰을 들고 그리고 외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본성에서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수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 방문한다라는 것은 마주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계시 이렇게 받았는데 당신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어. 이런 뜻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자 하는 정말 평안하고 편안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한 숭고한 진리조차도 먼저 소수와 말하기를 시도했음에 기억하시고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큰 것을 깨달았으면 그러면은 먼저 제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뭐 자녀나 뭐 어머니 아버지나 이렇게 먼저 나누세요. 그리고 그 작은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더 내면에 간직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습성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문제는 뭐냐면 진리에 근접하지도 못하는 어떤 작은 이야기도 먼저 폭로해버리면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너무나 이것이 큰 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라든지 뭐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불손했던지 하면 그냥 인터넷에 올려? 하는 마음이 불쑥 솟아오르죠. 몇 분만 저와 똑같으신가 보죠? 그렇게 무기 삼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 모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말을 못해서, 그죠? 정치인들의 뭔가 비리 하나 이런 거 발견하면 그냥 뭐 다 떠들고 다녀야 그것이 자기가 정의롭고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이거는 너무 유화적이에요. 너무 단순한 것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일이 있고 순서에 따라서 소수부터 알고 나누면서 점차 확산시켜야 할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분별력 있고 지혜롭게 다루어져야 교회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계시가 엄청나기 때문에 자기 말을 모두 다 듣고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모범으로 자신을 격상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겸손한 부분이죠. 사실 베드로와 바울은 성향에 있어서 매우 다른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다소 세속적이고 거친 성향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도시적이고 뭐 열정이 있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추진력이 있었지만 또 세련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였으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이 두 사람의 종교적인 성향이 완전히 이렇게 반대였거든요. 자기 생업인 어업에 한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공유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나눔이 있으니까 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축복이 뭐겠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공유할 때 주님께서 창조시키는 공동체의 탄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공동체의 의식을 분명하게 또는 깊게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그들은 주로 이제 그 만난 이후로 몇 번 만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고 서로 각자가 이제 멀리 떨어진 그런 가운데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와 같은 복음을 공유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을 베드로가 있지, 이렇게 애쓰고 있을 바울이 있지, 이렇게 서로가 그것을 정말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교통이 있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능력 있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것도 기독교가 처음으로 확산되는 그 초기의 단계에서 이런 동역자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방의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의 믿음의 이야기는 소명으로 발전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말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확정된 말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의 철학 없습니다. 예수의 철학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방식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완전히 바뀐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인간의 편에 계시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복주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사실, 죄의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는 정말 우리가 미주할 고주할 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것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렸다라는 것, 이것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도 모두 다 동일하게 어떤 일을 하든지 열려 있습니다. 뭐 학생이든지 뭐 비즈니스맨이든지 가정주부든지 또는 교수 또는 뭐 연구원이든지 할 것 없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내가 그 안에서 죽음으로 현실적인 일의 현장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변화되는 이런 다섯 가지의 단계들을 본문을 근거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각 단계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 사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펼쳐지는 사도로서의 인생의 단계 단계마다 바울은 자유를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안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과정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그럴 때 무언가 자신에게 안위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자유함이 깃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목표를 내가 이제 마음껏 달려갈 수가 있구나. 마음껏.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달려가는 중에 방해가 엄청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이 지치고 내 정신도 지칠 때가 있다.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걸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니까요. 원하시고 계시고. 그러나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아라비아로 갈 때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또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또 미지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것도 항상 미지의 세계를 갔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곳입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 때마다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경이와 또 기쁨과 또 삶의 활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냥 쉽게 하다가 지쳐버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제는 그 안에서 내가 나가는 길마다 아 놀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맛보게 되니까 자신에게는 그것을 막 향한 막 열정이 참 열정이 솟아나는 것이죠. 옛날에 자기가 밀어붙이는 식의 열정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시금석은 뭐냐면 내 인생의 여러 단계를 만날 때마다 어떤 경이와 기쁨과 활력을 기대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나는 무기력해지기가 쉬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신이 사도의 길을 새로이 가면서 모험과 동반되는 신앙에 속한 비밀들을 기대하고 그것에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단계를 지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삶도 게인스빌에 오시기 전에와 또 오시고 난 후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시기 전에 두려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2004년도에 게인스빌 올 때 두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있었습니다. 설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대와 설렘 속에 아마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굉장히 그렇죠.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기를 낳은 후에 어떠한 기쁨과 열정과 그리고 환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기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어떤 새로움이 오든지 그것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면서 경의와 기쁨과 더 깊은 가치의 발견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를 향하고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삶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로, 당신의 선한 길로 우리를 끝까지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면서도 자유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한 삶이었겠구나. 나의 인생의 단계마다 경의와 더 깊은 가치를 발견하고 싶다는 그런 그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의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